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믿고 그냥 일 확 저질러 버려? 그런 게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믿고 조용하게 기다려 봐, 이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조용히 기다려봐,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이게 답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신앙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가끔 어떻게 본다면 진짜 무식하게 용감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보여요. 저게 진짜 믿음일까 아닐까, 이렇게 참 의심스러울 때가 적잖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냥 확 일 저지르는 것이 진짜 신앙이 좋은 걸까요? 어쩌면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꼼짝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막혔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보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주 신앙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 했습니다. 성령이 막았다고 그래요. 성령이 막으면 그만둬야 안 되겠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왜 성령이 자꾸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먹었던 것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여기 못 가게 하시면 절로 가야지 뭐.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빙 둘러서 여전히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막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거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거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알려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고 하는데도 바울은 부득부득 갑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체포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이 길은 막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 사람, 도대체 어느 쪽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남의 일 판단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이 본인에게 해당이 됐을 때는 이것이 정말 신앙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하실까, 이걸 판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냥 일을 저질러버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가만 계시라는데 내가 그냥 열심히 내서 그냥 쳐들어가고 공격하고 싸우고 일 저지르는 것,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기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오늘은 이 기도원의 경우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린 기도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족을 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위대한 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300용사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이방족속들에게 압제를 받고 살던 그런 시대였죠. 기드온 시대에는 특별히 미디안족의 압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미디안족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동방민족, 그 다음에 아말렉족 속들이 다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씨 뿌려 놓으면 그때부터 올라와서 아예 죽치고 앉아서 다 틀어먹었다는 이야기죠.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쌀을 공출해 간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랬다고 그래요. 추수할 때 와서 그거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벼가 자라 올라오면 벼 이삭을 보고 한 이삭 하나에 알이 몇 개나 열리는지를 미리 다 헤아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조사를 다 해놓고 추수야 얼마나 했던지 간에 이미 조사한 그 숫자 갖고 전부 뺏어갔다는 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이 남겨서 먹고 살든지 죽든지 그건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압제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여기에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뭐 씨가 될 것 할 것 없이 다 뺏어가는 이유는 뭐냐고 하니까 앞에 성경 보면요, 땅을 멸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냥 뺏어가고 다음번에 와서 또 뺏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이 땅을 전부 멸해버리려는 게 그 목표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와서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사사시대에, 특히 기드온 시대에 왜 이 모양이 됩니까?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고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참 적지가 않아요.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참 불행이죠.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복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 나간 탕자요,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것도 못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라는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아들로서 돌아올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돼지를 치면 먹을 건 얻어먹을 수 있겠다,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준 거죠. 여러분, 멀리 떠나가서 모든 것 다 잊어먹고 가진 것 하나 없고 심지어 돼지보다 못한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그 탕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별반 차이 없어 보여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정말 나쁘지만 그렇게 된다고 미리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그 베드로도요 가룟 유다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예요? 한 사람은 돌아왔고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징계를 당하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뭐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이 생각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이 이런 시절일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기드온이요 포도밭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단 말이죠. 밀 타작하는 거 들키면 다 뺏기니까 포도원 밑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찾아와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 이런 인사를 했네요. 기드온이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내가 저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지금 포도밭에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이런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를 얻도록 해 주겠다 나를 믿고 민족을 구해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 맞긴 맞나요? 그렇게 물어요. 참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사정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드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댔더니요 거기서 불이 나서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걸 보고서 기드온이 놀라서 오 진짜 하나님 맞네 그럼 나는 죽었네 그래서 아이고 나 죽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 봤다고 해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나타났겠냐 그러면서 내 말대로 네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드온이요 자기 집안에 있던 바알과 그 우상을 전부 때려 부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기드온의 집안에도 우상이 그냥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왜 이렇게 고난 늘 당하고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기드온이요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 그걸 못하고 밤중에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다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누구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다. 당장 기드온을 잡아서 죽여라 이랬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알아서 이 죄인을 처치할 것 아니겠냐. 그래서 바알이 싸울 테니까 그냥 놔두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바알이 싸울 것이다. 바알이 다투울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고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바알이 다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 식으로 좀 표현을 바꾼다면요 바알에게 맞아 죽을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기드온의 이름입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 그랬던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군인들 숫자가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군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싸우러 가자 이러면 흩어져 일하던 사람들이 그냥 막 그저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 먹을 양식 다 가지고 뛰어와서 그렇게 전쟁하러 가곤 했거든요. 그래서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많은 숫자인가요? 3만 2천 명요.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면 출애굽할 때 60만이었거든요. 이들이 40년 광야를 지내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전쟁할 때 숫자가 60만이었어요. 그 욕심만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세월이 지났다 해도요. 그때 60만 대군이 모여서 가나안 족들과 싸웠는데 지금 기도원이 집합을 시켰더니 겨우 3만 2천 명 모였어요. 쪼그라들어도 보통 쪼그라든 게 아닙니다. 겨우 3만 2천이에요. 이거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기도원이 자신이 없었던지 하나님께, 하나님 싸우러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와 예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증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이건 우리 좀 잘 아시죠? 내가 마당에 양털을 하나 놔둘 테니까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잔뜩 내리게 하고 나머지 땅은 바짝 마르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해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혹시 어제는 실수로 그렇게 됐다 치면 오늘은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말랐는데 지면에 이슬이 잔뜩 맺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두 가지 이적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주셨을까? 부럽다 그러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기도원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까지 다 보여줘야 얘가 전쟁하러 나가겠냐. 그래서 불쌍해서 다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잘 들어주신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 예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바울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몸에 있는 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그만해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왜요?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래도 그 기도 안 들어주고 혹시 그런 기도를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더라도 일단 안 들어줘도 다윗의 신앙이나 바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마음 놓고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런 기도 못 들어줘,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제 아래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뭔지도 잘 모르고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보시니까 저 기도 안 들어줬다가 저놈 자식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 싶으면요,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무화 같은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선이 애가 무조건 울어대끼면서 앵앵거리고 있으면요, 막 부모들이 이거 해줄 거 아닌데도 하고 해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잘 들어주셨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별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요 그런 증거를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잘 보여주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원을 따르는 군사들이 또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용기를 내서 3만 2천을 데리고 싸우러 갔는데 적군이 너무 많아요. 기도원이 보기에는 적군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이 대치해 있을 때는 숫자가 얼마나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전쟁 끝나고 보니까 그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이었어요. 뒤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13만 5천인데 우리 군대는요 3만 2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 터지는 얘기를 하셔요. 기도나 군사가 너무 많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 전쟁은 오늘날처럼요 무기가 좋거나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잘 쓰면 이길 수 있는 이런 전쟁이라기보다 옛날 전쟁은 전부 백병전이에요. 숫자 많으면 이기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에 13만 5천에 3만 2천이면 거의 4대 1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많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많다고 하시는지 7장 2절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진짜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장 2절 중에서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다음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에 이 3만 2천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났어 이 전쟁에 이겼다고 말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너무 많다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적군에 비하면 3만 2천이 절대로 많은 것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숫자에 별 관심 없어요. 다만 얘네들이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자기들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건 분명한데 이기고 난 뒤에 우리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무서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가라 했더니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네요. 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13.5대 1입니다 그건요 맨몸으로 나 혼자 나가서 13명하고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 명도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다시 선발합니다.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보고 물 먹는 자세에 따라서 두 패로 나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개처럼 엎드려가지고 그 물에다가 입을 대고 핥아먹은 사람 따로, 그 다음에 꿇어가지고 물 떠서 마신 사람 따로 그렇게 구별하라.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대요. 자, 여러분 성경적,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먹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겨울 가서 물 먹을 때 성경은 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평소에 대답 안 하면서 꼭 이럴 때 대답해가지고 함정에 걸리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가지고 물이야 손으로 떠먹든지 입대고 떠먹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목표가 뭐예요? 물 어떻게 떠먹는지를 지금 가르치려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목표가 뭐예요? 숫자 줄이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갈라보니까 두 손으로 뭘 떠먹은 사람은 300명이 되래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 데리고 가라. 나머지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 선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요. 첫째, 용기가 있어야 한다. 둘째, 물 먹을 때 입대고 먹지 말고 손으로 떠서 먹어야 한다.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의 군대에 선발이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첫째, 둘째, 군인이 돼서 어떻게 그냥 궁대에 끄덕 쳐들고 그저 물가에 입대고 물 퍼마시고 있냐. 그러다 적이 나타나면 군인이 아주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물가에 딱 해서 물을 딱 떠가 주위를 살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군대라도 싸우러 나가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쟁을 치러 갈 때 사방을 경계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주목적은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300명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여기 그 표현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딱 됐다, 딱 알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300명 데리고 싸우러 가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300명을 가리켜서 딱 알맞다. 뭐가 알맞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가 알맞은 거예요? 3만 2천 너무 많다. 만 명도 너무 많다. 300명 딱 되었다. 뭐하기예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해도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숫자로서 딱 알맞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요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 못할 거다. 그러니 설령 내가 이기게 해줬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말 안 할 거다. 그러기에 이 숫자는 딱 알맞은 숫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죽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숫자, 그게 300입니다. 좀 표현을 바꾸면요, 설령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을 숫자라는 거예요. 그게 300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금방 드러나죠. 사사시대라는 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이 민족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원의 군사 300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만이죠. 자만도 우상숭배나 거의 다를 바 없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셔도요 그렇게 될까 싶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해주면서도 걱정이 뭐냐면 얘들이 그렇게 되면 꼭 나를 잊어버릴 건데,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을 하려고 하시면서도 그 구원을 시켜놔 놓으면 이놈들이 또 날 잊어버리고 자기들 잘라서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서 결국 또 우상숭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서도 제일 염려하는 거, 얘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전쟁에 이기면 또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요 성품이 안 좋을 때가 참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디 가서 시험에 붙고 좋은 성적 내면요 마음 한구석에요 자기가 잘나서 글이 된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그렇게 감사 잘 안 해요. 부모에게 감사 잘 안 한 경우도 잘 드물어요. 사람이 뭔가를 잘났을 때는요 항상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진짜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 제대로 감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갖고 있지 말래요. 왜요? 말 그게 고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력을 많이 두고 그걸 믿고 나라 다스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얘기죠.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난 후에 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요압에게 시켜서, 군대장관에게 시켜서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오라. 이랬다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벌을 받아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무슨 큰 죄라고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고 전쟁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우리 군사 숫자가 얼마인지 이게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인구조사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치실까? 야단 안 맞고 인구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인구조사를 군대 장관에게 시켰기 때문에 문제예요. 본래 군적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군대 장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리는 거니까 그 임무는 제사장이 하면 돼요. 제사장이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릴 때는 전부 그 성전 세를 다 받았거든요.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렇게 조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군대 장관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은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군인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했으니까 남은 사람은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전쟁에 나가는데 돌아가라 그러면요, 우리나라 군대도 한번 시험을 해보면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걸요. 용감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물 먹는 자세를 보면 글쎄 용이 주도한 사람인 거 맞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필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뭐 그런 사람이면 좋긴 하겠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겼든, 어떻게 어떤 좋은 일을 이루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여기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요. 그렇게 해서요, 이 땅에서도 제발 잘 사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라는 법 없어요. 성경에 부자들 많이 나와요. 복받은 부자.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나중에 보면 야곱도 거대한 부를 거느려요. 복받은 사람 많아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복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런 문제보다가, 그거 하지 말란 뜻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에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다 그런 예죠.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효과적으로 널리 복음 전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고백한 게 아니고 이런 나를 불러서 이 일에 쓰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 놓느냐,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길 기다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 참 많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문제 있긴 하지만 무당하고 비슷해요. 자기는 아무 노력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뭐.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부를 건데 뭐 나가서 그럴 필요 뭐 있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이게 무당 비슷한 신앙입니다. 한국 우리 원주희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에 샤머니즘이 쫙 깔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푸신지 보기만 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 원망해 대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바꾸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 안되겠다 막 저기 칼에 죽느니 아예 우리 스스로 죽자, 그러니까 홍해 바닷물에 뛰어들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좌절하고 사고치고 스스로 목숨 끊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다리라는 뜻이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난 애쓰고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럴 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엉뚱한 사고 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라는 뜻이지 노력할 수 있는데도 노력 안 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자기 노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일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건 있으니까 말로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일종의 위선이에요. 자기 속 생각은요, 속으로는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니까 이랬지, 아니 내가 이만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셨지, 이유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이거요 일종의 위선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최선을 다하고도요, 이런 최선을 다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할 수, 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안심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주어도 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 마음껏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